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수요일에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1절 서론 식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5절부터 한 7절까지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사역도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아마도 고단한 이 바울의 전도사에게 굉장한 리프레시먼트가 됐을 거예요. 아,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어떤 권면 위로 이것도 목적이지만 그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먼저 준 거예요. 거기에 답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로부터 대단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위로받고 이제 더 신앙에 그 좀 걱정과 염려했던 것은 신생교회가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왔었던 터라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염려, 불안. 그러나 그의 염려와 불안을 단숨에 종식시켜버릴 기쁨의 소식을 디모데와 디도가 가져오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히 만만치 않은 환경, 여건 속에서 꼿꼿한 신앙을 지켜갔었습니다. 바울이 최초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들어갔을 때에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 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어디에서 왔냐면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풀려나서 급히 거기서를 또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데살로니가 입성은 멋지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확 막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어떤 그런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대단히 몸은 지쳐있고 다쳐있고 제 생각에는 이 온몸에 두들겨 맞은 상처로 이 호흡이나 제대로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힘있게 하려면 이 폐에 바람도 들어가야 되고 힘이 딱 이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통스러워서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은 말로만 따져보자면 대단히 미약했고 힘없었고 저기 뭔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과장하자면 그런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를 들어갔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이게 고난과 능욕, 많은 싸움 이것이 그냥 대충 뭐 방해 정도, 유대인들의 방해 정도가 아니라 치열함이었어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 그 가운데 이 비록 통증으로 인해서 호흡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말에는 그 말 자체에 대단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바울이 전한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큰 확신이 있었다.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상처 입고 연약하고 그런 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텐데 많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이제 회심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비록 바울이 전한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전도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나가서 뭐 노방전도 혹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 필요한데 많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전도의 방식은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나가서 어떤 화려한 언변술과 또 어떤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의 말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혹은 꼭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없이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인간의 말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에는 인간의 생각과 또 설득력을 목적으로 한 어떤 그 논리적인 말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 바울이 전한 말에는 이제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 그 내면, 심지어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듯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크게 지르든 연약해서 약하게 지르든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 그의 생각을 뒤바꿔 놓을 어떤 논리 이것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큰 확신이 있었다. 이 확신은 진정성이 없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은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생명이다 이것은. 그래서 그 생명을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생명의 진정성을 의심 없이 확신 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최초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들은 것은 연약한 바울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었고 성령이었고 큰 확신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전반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번역상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그 원문에는 보면은 먼저 사실 헬라어의 어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자유롭긴 하지만 어순이라 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앞에 중요한데 그것은 영어 성경이 옆에 보면은 6절에 보면 you became imitator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핍박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해요. 1장 6절에서 나왔듯이 그랬고 2장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랬고 3장 4절, 뭐 5장 쭉 또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면은 이 교회에 대단히 핍박이 많았다. 핍박이 많았다. 고통스러웠고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죽은 잠자던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이들이라는 소개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도 일부 학자들은 핍박으로 죽은 자들이 아닐까라는 것, 그 정도까지 이 교회에는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 모여든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여든 성도 대부분이 이교도 이교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회심했고 먼저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헬라 문화 세계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들, 퇴역장성들의 부인들, 돈이 많고 정치력이 조금 이렇게 연대가 굉장히 견고한 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교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구약의 토라에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교에서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보면 성도들을 빼앗긴 거예요. 성도들을 바울이 뺏어간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성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회당의 대단한 재력을 이 물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줬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핍박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기록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제이슨 야손. 이 야손은 이 헬라식이고 히브리어는 요호수아. 아마도 히브리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 이 야손이 대단히 부유했어요.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기독교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죠. 그와 같이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은 핍박의 1호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아마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교 그러니까 이방 신전을 다녔고 그곳에 몸담은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회심한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 안에서도 대단히 큰 도시였으니까 이방 신전들, 황제 신전 막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예요. 회당 혹은 이 신전 문화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 직업도 구해지고 모든 일들, 경제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회당 중심, 신전 중심으로. 그런 자들이 거기에서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구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자들이 거기서 돌아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독교 믿어볼까 하고 들어온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모든 삶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할 정도로의 각오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이방 신전에서 직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신전 안에는 그 이방 공동체 신전 공동체 안에는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농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들을 통해서 일이 다 분배가 되고 그 신전에 몰려든 그룹 안에서 일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하는 매일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후견인이라고 보고 후견인을 위해 아침마다 모이는 미팅을 해야 돼요. 그것에 모여서 후견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고 후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신전 안에서 신의 이름으로 하루 첫날을 그 후견인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전 중심, 신전 안에서 직업을 준 후견인 중심.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 그렇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이제 평민 같은 경우 직업을 그렇게 구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족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신전에서 주는 베네핏을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 작정하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해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직업을 포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정말 내가 뭔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여러분 그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인생을 포기했는데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걸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가족, 가정의 그 생계 문제 가장 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권리만 포기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 그것이면 또 족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오는 고소 고발은 또 이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물렀을 때 지켜야 할 규율들을 어긴 거죠.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는 우리 그런 문화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브레이크하고 나왔단 말이죠. 배상을 해야 되고 그동안 받은 유익들을 다 토해내야 되고 이런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때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나왔었죠.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각 교회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로서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가죠. 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아마도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이었을 바울의 이 동역자 데마, 그도 아마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붙든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시장이나 길거리나 또 자기가 일한 그 작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회심했고 이 회심의 결과로 이들은 물리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대단히 경제적인 제재도 동반해서 일자리를 잃고 삶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구절 읽었듯이 그들이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전체가 지금 막 입에 너희들 이야기를 하고 난리가 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생명인 줄 알아서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위협적이고 생계와 연관된 피해가 예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전한 이 복음을 이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읽었듯이 6절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6절에서 어순을 바꿔서 보면 먼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 대단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받는 자.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로 들어왔다고 해요. 데살로니가를. 온몸이 두들겨 맞은 상태. 온전치 못한 상태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두들겨 맞겠구나. 다리는 쩔뚝거리고 머리는 이렇게 부어있고 막 피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누구의 운명을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듯 지금 바울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도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두들겨 맞고 직업을 잃고 먹고 살 일이 깝깝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울과 이 신생교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6개월 최대 6개월 정도밖에 목회하지 않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간의 끈끈한 이 연대감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멀쩡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잠시 있다 왔다면 또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끈끈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을까? 그냥 맨살은 붙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비고 손대고 있어도. 그러나 상처나 찢어진 부분은 서로 붙여두면 시간 지나면 붙잖아요. 고난이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묶였다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이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새벽 예배 때도 늘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한마디씩은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인주의, 가족중심주의, 그냥 개인주의가 이 묶이는 그 어떤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서로 붙을 기회를. 서로 정말 복음을 위해 각자의 삶을 살아다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냥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 같이 있는다 그래보세요.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묶이겠습니까? 아, 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당신도 그러는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힘내십시다. 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훈련소에서 가장 이 전우회가 크게 발동되잖아요. 뭐 전쟁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힘든 고통의 순간 전우회라고 세 명에서 묶어두는데 얼마나 이게 끈끈한 우정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주고요. 나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대가 되고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지체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잘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손잡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상처와 상처를 서로 맞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결국 그 공동체가 예수에게로 연합되는 신비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잘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본받아 묶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잘 자라서 훌륭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손잡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함께 이겨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자라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고질병은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것. 본받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말투까지 본받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랍비 교육처럼. 랍비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밑에 문화생이 해야 장차 그가 랍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구약을 다 외웠고 구약을 해석한 선생님의 해석도 다 애울 정도로 대단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가 예수를 본받는데 대충 본받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신 생명을 주신 예수를 대충 본받았겠냐는 거예요. 그의 말투 하나, 가르침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바울의 기록은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등장하듯이 그는 다 외워버렸을 겁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대충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머리, 특별히 외울 수 있는 방식의 패턴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기록 없이 구전으로만 내려온 성경이 그들의 구약의 율법이 발견된 것에 의하면 거의 99% 틀리지 않고 기록물과 기억물이 동일하듯 그만큼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르침 몇 마디 듣고 아 예수님 이렇게 말했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바울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있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일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나를 본받는다면 누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나름 땀 흘려 노력하면서 예수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본받을 때 여러분은 거절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핍박 중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핍박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억지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 과정, 이 자리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이들은 지금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에게서 듣고 있고 복음을 품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보면서 아 우리의 운명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복음을 수용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대단히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이 아주 단단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심이 가죠. 불과 몇 개월 안 된 뭐 혹 1년 좀 넘은 공동체가 이렇게 신생 공동체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의 견고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받았던 복음과 말씀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어떤 일이냐.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들이 1년 채 안 돼요. 이들이 벌써 다른 교회의 본받는 모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마게도냐는 위쪽 아가야는 밑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의 오늘날의 그리스 전체 이 그리스 전체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가장 모델 철치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소문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년이 뭐 이짝저짝 있을 텐데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누군가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 그런 우뚝 선 신앙의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새 내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신앙을 본받고 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신앙적으로 뜨겁고 또 신학적으로 대단히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정말 신앙적으로는 뜨겁고 신앙적으로는 불타듯 뜨겁고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크게 대표적인 교회 세 개를 들을 수 있어요. 서부. 서부에는 LA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라고 있어요. 그레이스 처치.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하시는데 벌써 목회를 그곳에서만 40년 이상 하셨는데요. 곧 은퇴하시겠죠. 그 교회가 건강하고요. 중부, 미 중부로 오면은 미네소다 중부에 베들레헴 철치라고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부로 가면 뉴욕에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뜨겁고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예요. 이 세 분은 리딩 패스터입니다. 미국에. 자, 이 대단히 신학도 건강하고 건전하면서 교회가 뜨겁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본받을 만한 미국 교회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받을 만한 한국 교회는 있는가? 물론 찾아보면 뭐 큰 교회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작고 건강하고 아주 단단한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본받을 만하지도 않는 교회들이 마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듯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뜨겁다고 하니까 신앙적으로는 뜨겁다 쳐요. 그런데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한 철치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 기독교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다섯 가지 습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으로 뭘 꼽았냐면 리더십을 카피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제가 나쁜 의미의 복제가 아니라 우리 본문의 말로 하자면 리더십을 본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복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복음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붙들기를 애쓰고 또 거기에 완전히 헌신된 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을 카피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들이 성장한다. 건강하게 성장한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는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뭐 또 가능하다면 그 리더십이 제대로 카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둘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바라기는 리더십이 건강하고 또 리더십을 카피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뜨겁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탄탄한 이 캐나다의 동쪽을 책임지는 교회, 그런 교회, 한국 이민교회의 동쪽을, 캐나다 동쪽을 책임지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토록 역동적으로 이끌었는가? 무엇이 도대체?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심장과도 같아요. 이게 지금 막 뛰고 있어야 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심장이 마지못해 뛰고 있는 곧 있으면 멈출 그런 상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CPR이 필요하겠죠. 복음이 그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이 피를 공급하듯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작년 1일까지 모든 부서가 피가 뿜어져 가듯 생명력이 전달되고 그 안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신앙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요. 대학생 때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말투도 비슷하게 제가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나는 줏대가 없나 보다. 금세 뭘 따라하네. 막 이렇게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좋아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영향을 받으니까 아 저분 참 멋지다. 멋있었어요. 앞에서 리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교육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고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젊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번 지금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뭔가 이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받지 않는다고 우리 젊은 영혼들이, 젊은 또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그 영향력을 아무에게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3.1범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누군가에게 서로 대단히 신앙적 도전을 주고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저분 참 믿음 있으시구나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심각한 이 비수가 꽂힐 정도의 도전과 이 변화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본받고 본받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뭔가 살아있는 이 역동적인 교회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이 내부 갈등으로 진통 겪은 겪는 이 병든 교회가 아니라 대단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된 건강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당당하게 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그리스 전체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뭐 교회 좀 한국에는 어떤 대놓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세뇌시킨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본받고 또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네 가지 실존. 아,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구나.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네 가지 실존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실존이에요. 우리 교회의 실존. 실존이란 말은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실을 씻을 수도 있는데 복음대로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교회를 붙드는 힘이 이 기쁨, 성령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배로 신앙을 본받는 교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 교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좋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헬리팩스에서 노바스코시아에서 캐나다에서 아 저 교회 참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바울이 정의하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신 게 있어요. 혹시 적어 놓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말해보면 이겁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건강한 교회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어 그 안에 뿌리받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다 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 가운데서, 아까 그 네 가지예요. 핍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으로 안으로는 신앙,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본을 받고 밖으로는 신앙의 본이 되는 공동체. 자, 한번 이것만 따라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으로 안으로는 신앙을 본받고 밖으로는 신앙의 본이 되는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배너들이 이렇게 몇 컷 움직이는데 두 번째 컷에 데살로니가 전서 수요 예배 있는데 그 앞에 그림의 사인을 보면 What is a healthy church? 이렇게 나와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뭐, 좀 표현을 달리 하지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는 교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어 그 생명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으로 신앙을 본받고 신앙의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7월, 8월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립기념주일 베테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남전도회중앙 선교집회에도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뜻을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이 송민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실 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